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9일부터 연합항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공군은 이날부터 2주간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도 참가합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F-35A 40대 배치가 완료됐으며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됩니다. KFT는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넥스 썬더를 대체 2019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저녁 서울에서 만찬 회동하면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일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준비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동화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9일 런던의 한 행사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수년간 다수의 동화와 같은 주장을 했다며 그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않으면 재미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위됐다고 주장하지만 나토는 러시아 육상 국경의 6%만 마주하고 있다며 포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기지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나토 기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리스 장관은 러시아군의 초정밀 무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게 격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붉은 페인트를 맞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안드레예프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아 바르샤바에 있는 소련군 묘지를 방문하려다가 시위대로부터 페인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예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위대는 안드레예프 대사를 가로막으면서 파시스트, 살인자라고 외치며 페인트를 투척해 대사의 얼굴과 상반신은 붉은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8일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시리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면서 전쟁 이전에는 파괴는 없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거리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9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9일 슬로바키아 수도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여사와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방식들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 대통령궁 접경실에 들러쓴 방문록에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한 기간 동안 나는 슬로바키아와 미국이 친구와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마인다 라자팍사 총리가 9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인다 총리는 이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내각도 자동적으로 해산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임박해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대북 공조를 흔들기 위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2시 7분께 북한 함경남도 신포해상 일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는데 미한 정보당국은 미사일 궤적 등 재원과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난해 10월에 발사한 미니 SLBM과 유사한 기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SLBM인 미니 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신포 인근 수중에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니 SLBM은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미니 SLBM의 경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SLBM은 크기 등 재원으로 볼 때 전술핵 탑재용 탄도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과 SLBM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딴 전략무기 시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거리급 SLBM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 정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단거리 SLBM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이스칸더르라고 불리는 KN-23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한국의 요격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변칙기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동측방에서 날아오는 탄도탄에 대해서도 레이더망과 탄도탄 요격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담이 점점 크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발사라는 점에서 미니 SLBM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수중 발사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니 SLBM 첫 발사 당시 잠수함에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동체 수리를 한 정황들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록 2,000톤급 잠수함이 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발사로 잠수함 결함이 해결됐다면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이 대처할 수 없는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이어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북핵 공조가 강화되는 구도 속에서 북한이 전략무기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성 내지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 보유에 대한 뭐 기정사실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장기적으로는 핵군축 프로세스로의 적용, 뭐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반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전략무기들을 통한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기술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에 진행시켜왔던 고도화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어떤 첫 번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함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해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SLBM 발사를 실패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만한 특별한 기술적 진전이 없었거나 외부적으로 자위권적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다른 국가들 다 하는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명분 싸움에서 한 발 더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위권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계획된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를 그 명분을 강화할 수도 있죠.
북한이 SLBM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해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대외적 주목도와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17형 ICBM에 대해 한국 군당국이 화성 15형을 거짓 선전한 것으로 판단한 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성도 높은 확증된 단계의 지금 무기 개발이 아니라 개발 과정인데 이게 재원을 계속 공개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아마 이제 그것을 의식해서 일정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일부러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공개하는 것보다는 한미에 주는 압박감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행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영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을 공언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무부는 이 같은 무기의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맹국의 확장 억지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날 SLBM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되풀이해온 이런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감을 수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핵우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이어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측은 빈틈없는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올해 들어선 15번째 무력시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북한 관련 공개 청문회로 미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10일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아테 소위원장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대북정책 청문회 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과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까지 앞둔 시점에 열리게 돼 더욱 주목됩니다. 테리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의도, 대북 외교 상황, 현재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과 현황, 그리고 미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꼽았습니다.
I will be giving a state of play, like what Kim Jong is seeking to do, which is obviously.
테리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향후 몇 달 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김정은의 핵무기 추가 의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선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재 확대와 강력한 집행, 억지와 방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론은 늘 미국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자 영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 재개를 통한 준비태세, 그리고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을 초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압박 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개인 기관을 추가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에선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북한이 아닌 다른 문제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부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olding hearing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또한 의회는 이런 청문회 개최를 통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며 행정부를 계속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완료돼 16개월째 지속된 대사 공석이 곧 해소되는 것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특히 신임 미국 대사가 북한의 계속된 무력 시위 속에서 미한 동맹을 강조한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VOA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해 경험 많고 매우 고위급 외교관이라며 의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면 워싱턴의 견해를 서울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백악관과 국무부에도 영향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mbassador Goldberg is a highly experienced, very senior diplomat.
토콜라 전 부대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임기 초반 집중하게 될 영역으로 무역 정책과 영내 구도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무역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하고 다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특정 이슈와 관련해 어떤 나라와 어떤 조합으로 협력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위기, 공급망 복원력 문제, 기후변화 등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긴박한 현안들이 많다고 토콜라 전 부대사는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5일 본회의를 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16개월째 비워있던 주한미국 대사 자리가 조만간 채워지게 됐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았으며 이전에는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를 각각 역임했습니다. 또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미한 관계선 매우 고무적인 환경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한다고 진단했습니다.
Good news for the US is that with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we're going to be much more in alignment on policies.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 접근은 물론 일본, 중국 문제에서도 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은 미국의 반가운 소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종전선언 등 대북 접근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대외 현안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에 대해 거래 관계가 아닌 공동 가치에 기반한 관계라는 전통적 견해를 회복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일부 마찰 지점이 제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각에서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 제재 주정관으로서의 경력에 주목하며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방점이나 제재 강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골드버그 대사는 미한 동맹 관계를 강화하길 원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한 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대사의 우선순위는 주한미군과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와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또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하는 만큼 한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우호적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워싱턴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거 국무부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북한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골드버그 대사가 새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원활한 공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 was willing to back away from a number of issues with North Korea on human rights in the hopes that they would be able to improve the
킹 전 특사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여러 북한 문제에서 기꺼이 후퇴하려 했지만 남북 관계 진전은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더 끈질기게 북한의 인권 문제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면서 한국 새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추진 등에 협력하며 북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골드버거 대사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좋은 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법률에서 요구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21세기 최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측 축하 사절단에 포함된 데 대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미한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베라 의원은 미한 동맹은 급속한 지정학적 변화와 역내 새로운 위협의 시대에 21세기 최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글러스 앤오프 세컨드 젠틀맨이 이끄는 사절단과 함께 양국과 국민들 사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 측 사절단에는 의원으로서는 베라 의원 외에도 지난해 의회에 입성한 한국계 의원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과 토드 선액인 법무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유명 소설 작가인 이민진 작가 등 총 8명이 축하 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한국 정유회사 SK에너지의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돼 최근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또 지난 2, 3년 사이 한국 선박 최소 6척이 북한으로 불법 매각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한국의 잇따른 제재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제 제재 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주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또 한국 정부 차원의 예방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 SK에너지의 정유 제품 1만 톤이 사실 중간 회사를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SK에너지가 아닌 중간 회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타당한 해명입니까?
해당 거래가 국제사회 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총포상에서 판매된 총기가 강도 행위에 이용됐다고 해서 총포상이나 총기 제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총을 누가 사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정 물품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금수 조치는 제재 대상이 해당 물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재 대상에겐 해당 물품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회피 수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회피 행위 자체를 막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 여기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금수 품목이 제재 대상국에 들어간다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과 같은 국제사회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등은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행하고 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주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유류와 석탄 거래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선박업계는 물론이고 해상보험회사, 각 항구의 서비스 제공업체, 정유회사, 중간 거래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각자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논란에 휩싸인 회사들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게 된 회사 중에는 실제로 북한과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곳도 있습니다. 2019년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미국의 엘프 코스메틱스는 중국 소재 두 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는데 이후 해당 제품 중 일부가 북한에서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대북 제재 규정의 실효성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SK에너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까?
사실 SK에너지 측은 최초 BOA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N차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고함을 주장했는데요. 정상적인 업체에 유류를 판매했지만 그 유류가 여러 단계, 즉 N차에 걸쳐 판매를 거듭하다가 최종 구매자에 의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논리였습니다. 또 최초 벌크, 즉 대량으로 판매된 유류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SK에너지가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직접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건넸다는 점에서 당시 거래는 N차가 아닌 1차 거래였고요. 또 최초 계약된 유류 만 톤 전량이 내척에 북한 선박에 옮겨 실린 것으로 나타나 거래량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BOA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SK에너지 측은 최초 내놨던 해명을 정정했습니다.
결국 최초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일으킨 만큼 주의 의무에 좀 더 신중했다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SK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매해 북한으로 넘긴 회사는 에버웨이 글로벌이라는 곳입니다. 타이완에 주소지를 둔 회사인데 에버웨이 글로벌은 청춘해운이라는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 즉 사무실이나 직원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다르게 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청춘해운은 또 SK에너지의 유류를 선적한 유조선 선와드호의 운영회사입니다. 여러모로 수상한 면이 발견되죠. 여기에 더해 청춘해운은 에버웨이 글로벌 외에도 모두 8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중인데요.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의구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무부는 2019년 주의보에서 정유회사들이 대북 유류 공급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유류의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표기한 점도 문제가 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SK에너지와 에버웨이 글로벌은 유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제 유류를 하역할 항구를 공해상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물론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원양 어선 등의 유류를 공급하는 유조선들이 있기 때문에 공해상이라는 목적지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는 말합니다. 다만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는 이번 거래가 이루어진 타이완 북부 해상을 북한의 불법 활동의 요충지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군함과 초계기를 파견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지역에서 유류 만 톤을 거래할 땐 신중했어야 합니다. 미 재무부는 2020년 발행한 주의보에선 선박과 화물,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거래 상대편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런 항해 정보를 얼마나 상세히 들여다봤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논란도 이번 SK에너지의 유류 공급 문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고 선박 거래를 한 건데 이 중소 선박업자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한두 척을 운영하는 중소 해운 회사가 중고 선박을 중국 업자 등에게 매각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중국 업자는 북한을 대리하거나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해운 회사 입장에서 이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독 한국 선박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점은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비오에이는 최근 한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옮겨진 선박 6척을 찾아냈는데요. 모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초 한두 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북 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이 된 뉴콘코호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뉴콘코호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62차례 등장할 정도로 현재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입니다. 그런데 BOA 취재 결과 3년 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한국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뉴콘코호가 된 겁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BOA가 이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뉴콘코호의 출항 기록을 중국으로 수정하면서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콘코호가 최초 입항할 당시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한 게 사실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뉴콘코호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제재 위반 선박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거래들은 모두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SK에너지나 한국해운회사의 선박 거래도 한국 정보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과거 BOA는 2018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이와는 별도로 한국 국정원의 선박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6개월 동안 한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남포에 기항한 선박이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 입항한 것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정봉 전 한국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은 당시 BOA에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추적을 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이지만 그러한 감시체계 혹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북제재 위험성이 높은 유류와 선박 거래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력이 동원됐는지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 최근 한국 회사의 유류와 선박이 북한에 넘어간 경위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유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감동스러운 장면과 함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한국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그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전략을 결정하고 평양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그해 11월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끈질긴 노력 끝에 2018년 2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당시 평양노동당 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희망했던 대부분의 그 대답을 그냥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먼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그 안전만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는 나는 확실히 있었다고 봐요.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은 곧바로 3월 8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반응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려의 염원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핵심이 빠진 회담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란 것은 북한 비핵화였고 북한이 바란 것은 제재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내용 역시 없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이었고 북한도 불만이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실패했습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그로부터 넉 달 뒤인 6월 30일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은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회동에 따라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 후 북한은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떠넘기며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설치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또 2018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올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25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 대남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위협을 하자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it also weighed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more important as strengthening the security alliance.
반면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노력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 문제는 아쉽지만 지난 5년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평가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그런 정도의 고강도의 무력 충돌은 사실은 또 없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평가할 부분도 있다.
한반도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북한을 정상회담 테이블로 이끈 것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임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남북 간 소통과 평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Such as the summits and helping facilitate those summits.
5년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이 되어 10일 경상남도 지산리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4도, 낮 23도, 양덕 아침 4도, 낮 23도, 신의주 아침 10도, 낮 21도, 구성 아침 9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 26도, 강계 아침 7도, 낮 25도, 희천 아침 8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1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3도, 신계 아침 9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0도, 낮 19도, 장전 아침 10도, 낮 20도, 평강 아침 5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22도, 장진 아침 0도, 낮 18도, 청진 아침 8도, 낮 19도, 김책 아침 8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19도, 삼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BUE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UE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중동 예멘 내전 사태가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7년 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이 나라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을 몰아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군을 이끌고 후티 반군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27만 7천 명이 사망했으며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예멘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에 때맞춰 유엔은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간 휴전을 중재했습니다. 휴전은 양측 모두의 군사작전을 중지하며 후데이다 항구에 연료를 실은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며 사나 공항에 비행기가 오가며 고립된 타지 지역에 도로를 개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팀 랜더킹 예멘 특사는 이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국제사회와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할 경우 항구적인 휴전 그리고 새로운 예멘을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예멘 사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정이 발효되고 며칠이 지난 후 예멘의 망명한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는 자신의 권한을 새로운 대통령 위원회에 이양했습니다. 위원회는 과도 정부를 이끌며 영구 휴전과 후티 반군과의 협상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예멘의 경제 재건을 위해 30억 달러를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경제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이 자금은 예멘 국민들을 돕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3억 달러를 유엔 예멘 인도주의 지원기금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예멘이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예멘 국민들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이양에 나선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예멘이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대통령위원회가 유엔이 마련한 휴전 조건을 지키고 유엔의 포괄적인 분쟁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예멘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평화와 대화를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9일부터 연합항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 공군은 이날부터 2주간 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를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도 참가합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F-35A 40대 배치가 완료됐으며 적기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때맞춰 실시됩니다. KFT는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썬더를 대체 2019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저녁 서울에서 만찬 회동하면서 조속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일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준비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동화와 같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9일 런던의 한 행사장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수년간 다수의 동화와 같은 주장을 했다며 그런 이야기가 비극적이지만 않으면 재미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위됐다고 주장하지만 나토는 러시아 육상 국경의 6%만 마주하고 있다며 포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기지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나토 기지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리스 장관은 러시아군의 초정밀 무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게 격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붉은 페인트를 맞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안드레예프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맞아 바르샤바에 있는 소련군 묘지를 방문하려다가 시위대로부터 페인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드레예프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8일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와 만났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사드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시위는 전쟁 이전의 시리아가 아니라면서 전쟁 이전에는 파괴는 없었지만 지금 시리아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어 모든 이들이 시리아를 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동결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9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의 돈은 사용해도 되고 러시아의 돈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9일 슬로바키아 수도를 방문해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 권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여사와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방식들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 대통령궁 접경실에 들러쓴 방명록에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한 기간 동안 나는 슬로바키아와 미국이 친구와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유된 가치에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 포함됐으며